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미얀마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얀마가 억압적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정치범 석방을 포함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 2015년 선거 결과와 여타 개선된 점들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정당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미 연방 재무부도 7일 미얀마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마로도 알려진 동남아시아 국가 미얀마는 수십 년간의 결친 군부 통치를 끝내고 지난 5년 동안 민주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마련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이 통과시켰던 이 법안에 7일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으로 법안은 정식 법이 됐습니다. 이 법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벽을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에 새로 들어설 추모벽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이름을 새겨질 예정입니다. 이번 법은 추모벽 건립에 미국 정부의 돈을 쓰지 않고 민간 기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월 24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 9월 14일 역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길에 오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7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논의에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 채택 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현 제재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막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면서 미국은 결의 채택의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8일 한국으로 이동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매튜가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강타해 80만 명 이상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3등급으로 약해진 매튜가 최대 풍속 195km의 강풍을 동반하고 북북서로 이동해 플로리다 중부 해안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대비해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아침 기자들에게 태풍이 해수면을 상승시켜 해안가 주거 지역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허리케인 매튜는 이미 카리브해 연안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IT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800명 이상이라고 7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일자리 15만 6천 개가 추가됐다고 미국 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실업률은 소폭 증가해 5%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직장을 찾는 사람의 숫자가 늘면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월 일자리 증가수는 올해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시간당 임금은 작년보다 2.6% 상승했고 이 수치는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많은 수준입니다. 미 연방노동부는 9월 실업자 수를 79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줄어든 새 일자리 증가량에도 오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재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인 ORC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4%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자 2009년 초임 시절 최고 평가와도 맞먹는 수치입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비상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북한의 정권 수립 이래 축전을 보낸 해외 정상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도 축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북부지방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군은 비상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6차 핵실험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동당 창건일 전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 북한이 여러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갱도에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산 지역에 있는 무수단 미사일 기지의 이동식 발사 차량 움직임도 일부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해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노동미사일 기지와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된 강원도 원산 지역까지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상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과 3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갱도 입구엔 현재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를 공개할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수시로 북한의 동향과 안보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북핵 위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 대응이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라며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내려진 준비상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핵 개발을 향한 폭주는 다음 달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새 행정부 구성에 앞서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인정받으려는 노림수로 분석했습니다. 부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서 또다시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부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차 핵실험에서 선을 보인 폭발력 규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증폭 핵실험임을 보다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높은 폭발력의 핵실험에 집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어도 증폭 핵실험에 그 가까운 폭발력 규모를 내기 위해서는 지난번 5차 핵실험보다 한 4배 정도의 폭발력 규모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핵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특히 이제까지 발사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올 들어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5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대외적으로 과시할 만한 기술 진보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전 막바지에 있는 미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N-8이나 KN-14라고 할 수 있는 통상 말하자면 ICBM급 이때까지 한 번도 발사하지 않은 미사일에 쉽게 말해 가장 기초적인 1차적인 발사 실험 가능성은 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쏠 수 있을 만한 시제품을 완성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떤 가장 초기적인 수준에서의 발사체를 시위를 하는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달 말 관영 매체를 통해 정지위성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공개함으로써 ICBM 도발을 예고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도발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북한으로선 4차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표준화 등 자신들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셈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보일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대북 제재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도 좀 봐야 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어떤 입장들을 좀 면밀하게 북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이 또다시 대형 도발을 저지를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 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경우 G2 국가를 자처해온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후원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어떤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중 간의 경쟁의 버퍼존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략적인 부담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대 김은규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제재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줄을 쥐는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지난 4일 북핵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습니다. 조 차장은 미국 방문 중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차장의 이번 방미는 특히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파괴 무기 등 당면한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3축체계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위협에 쫓아가기식 전력 증강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당초 2020년대 초중반까지 구축하려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축체계 완성 시기를 2020년대 초로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3축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으면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을 비롯해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북한이 공격하면 지도부 등을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는 KMPR 전략입니다. 합참은 또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신개념 첨단 무기와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합참은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3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현재의 미한연합사령부 체제에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기반체계를 강화하고 2단계로 운용능력을 향상한 뒤 3단계로 최종 검증을 거쳐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합참은 1단계 작업의 하나로 내년 미한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은 합참이 훈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또 미한 군사동맹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미군 전략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중국과도 11월로 예정된 한중 전략부장회의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은 킬체인의 취약점인 탐지수단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전사령부에 전력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북도서에 신속하게 증원 전력을 이송하기 위한 고속전투 주전과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대비한 레이저 대공무기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국합참은 전방위 군사 대비태세를 완비해 적의 도발 위협을 능동적으로 억제해 정예 강군으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6일 발표한 미국의 여론과 외교정책 관련 연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0%가 북한 핵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본 응답자 비율은 75%를 기록한 국제 테러리즘과 61%를 기록한 비우호국의 핵 보유 가능성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북한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비율이 81%를 기록했고 경제 제재 강화를 지지한 비율도 80%에 달했습니다. 반면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 북한 핵시설 공습에 대한 찬성이 35%, 북한 핵시설 파괴를 위한 미군 파병에 대한 찬성은 25%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70%는 미군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2014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역대 최고 찬성률이며 2012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북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75%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에 실시된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북한은 19점으로 1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북한 다음에 비호감 국가로는 26점에 그친 이란이 꼽혔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1978년 이후 최고치인 5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세 이상 미국인 20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평화 통일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국립외교원이 6일 워싱턴에서 2016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의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러시아의 큰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AAD system is not such a big threat for Russia as to China, of course, because Russian ballistic missiles are more or less very far from this spot.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잠수함 등 다른 전략 무기들도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사드가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은 아니란 겁니다.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그보다는 사드가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 방어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며 악화된 미러 관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There are anti-Russian economic sanctions enforced.
미국의 반러시아 분위기와 경제 제재 등 미러 관계 악화가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특히 미국이 1990년대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 지지하다가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중립적 입장으로 변한 데 이어 지금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도 극동 개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적극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중미관계센터 소장 출신인 선재 미 컬럼비아 대학 중국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선 교수는 행사 뒤 BOA에 미중관계 악화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Timing is not right, you know, was not right when she made that announcement because China was having almost a crisis with the United States on South China.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 7월은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위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선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건 기회주의로 비춰져 중국 정부와 국민의 불만을 모두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발표 시기가 가뜩이나 사드에 우려하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더욱 자극했다는 겁니다. 선 소장과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이날 한국이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서도 사드 같은 전략 무기를 배치해 중러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와 평화 통일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is contradictory to peace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sense that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 없어지면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행사 후 BOA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그 북한의 핵무기 또 이런 전략적 그 도발이 사라지게 되면 남한 내에 그런 어떤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하는 전략 자산을 배치할 이후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힘을 보태고 뭔가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놔둔 채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우선순위를 잘 부여하지 못하고 한국을 북한과 같은 반열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뷰인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의 정권 수립 이래 축전을 보낸 해외 정상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도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 매체에 8월 말부터 10월 5일 사이에 실린 기사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전후해 정상 명의의 축전을 보낸 나라는 40개국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6개와 15개 나라가 줄어든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4년 구구절을 맞아 56개 나라 정상으로부터 축전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모두 55개 나라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중국이 축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정부와 공산당 지도자들의 명의의 축전을 보냈고 이전에도 후진타오 주석 등의 명의로 축전을 꾸준히 보냈지만 올해는 아직 관련 소식이 북한 매체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중국의 국경절을 맞아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중국의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일인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정상 명의의 축전을 보내지 않은 나라는 중국 외에 그리스와 벨라루스, 스리랑카, 스페인, 케냐, 쿠웨이트, 말리, 브루나이, 아르메니아, 오만 등입니다. 또 멕시코와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르완다, 감비아는 2014년을 끝으로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구구절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줄어든 것은 최근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에 대한 압박 외교를 펼친 점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8일 미 하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미국 정부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들의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화하거나 단절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적어도 12개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 변화를 준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 북한에 꾸준히 축전을 보낸 나라는 총 33개국으로 러시아와 시리아, 콩고, 네팔, 미얀마, 라오스 등 북한의 전통 우방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이 전해드리는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에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일리아나 로스레트넨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 법안에는 공화당의 맷 세먼과 스티브 샤벗,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브래드 셔먼, 알리오 사이레스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로스 레트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김씨 정권이 지난 10년간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데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고 악랄한지 잊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켰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수용소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고문받았고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승인 법안은 현재의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 평화, 자유가 퍼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계속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비영리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 안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해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해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첫 해인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0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을 거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계속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내무부가 5일 출신 국가 정보와 지침 북한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이 보고서가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과 인도적 보호 등을 다루는 내무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지침과 탈북자들의 출신국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가운데 하나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 자유 등 근본 자유들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떤 이견이나 반대도 가혹하게 처벌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은 송환될 경우 사법적 제재에 직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적 범죄로 간주돼 최고 처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북한에서의 박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도 신청자가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탈북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적 통합과 고용, 주거 문제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점이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나 2009년쯤부터 영국 정부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인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 북한인들의 해외 노동 실태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는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혹은 노예 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5만 명의 북한인들을 파견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중국 내 북한인 근로자 1만 9천 명에 달하는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엔에 따르면 북한 보안 요원들이 노동자들과 동행해 이동을 제한하고 여권을 몰수하며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임금 착취, 폭력, 성폭력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록 유엔과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긴 해도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해외 송출 북한인들의 강제 노동이 언급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올해 중국 내 북한 식당에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고 5월에는 산시성 웨이난시의 북한 식당에서 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 130개 중 100개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미화 1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국경,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 단속이 강화돼 탈북자들의 위험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베트남에서 9명의 탈북자가 체포돼 중국 광시장 좌측으로 이송됐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운명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중 국경 단속이 강화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도 줄었다며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에 1,397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했지만 2015년에는 1,277명이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올해 탈북자 지원단체들도 계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비정부기구들이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1월 캐나다인 기독교 선교사 케빈 가레트 씨가 간첩 활동과 중국의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가레트 씨는 부인과 함께 북중 국경인 단둥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며 탈북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연례 보고서에서는 또 중국 내 탈북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 결혼과 성매매의 희생물이 된다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얻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통치 구조는 세계 최악이라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전 세계 통치 구조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 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법치 등 전반적인 통치구조 수준이 지난해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 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전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능력, 언론 자유, 부패 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네스코가 최근 공개한 2016 브로드밴드 현황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북한만이 유일하게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구성된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이용 현황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의 비율과 관련한 국가별 순위에서 전체 대상 147개국 가운데 146위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 작가들이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 팬클럽 총회에서 북한의 언론 탄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북한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망명 북한 팬센터 회원들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스페인의 오렌세이에서 열린 제82차 국제 팬클럽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탈북 작가들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100여 회원국 작가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담은 문학작품과 북한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총회장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관련 영상물을 배포했습니다. 또 총회에 참가한 망명 북한 팬센터 사무국장 김정혜 씨와 김시연 씨는 북한에서 고통받는 문학인들에게 전 세계 문학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작가들의 단체인 망명 북한 팬센터는 2012년 제78차 국제 팬클럽 총회에서 북한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인들의 단체로 회원국 만장일치의 인정을 받았으며 북한 주민의 참담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한국 내 탈북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함께 안보 현장을 견학하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6 젊은 통일 아카데미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평통 또 1박 2일 좋은 체험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 구청 앞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요. 2016 젊은 통일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인원들입니다. 2016 젊은 통일 아카데미는 남북한 청년들이 1박 2일간 함께 소통하고 주한미군이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로 파병되기까지 약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 DMZ 체험관과 제3 땅굴 등 생생한 안보 현장을 체험한 행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의 김원국 협의회장입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 국가안보관에 대해서 아니면 통일관에 대해서 이 기성세대와는 좀 생각의 편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북한 핵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 국가의 그 정말 비상시국이라고 할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럴 때 좀 전방에 가서 뭐 민통선에 들어가서 1박 2일을 좀 합숙을 하면서 그 민족관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또 안보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산 교육을 하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한 행사인데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김윤아 학생과 장정원 학생입니다.
젊은 통일에 관한 캠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국제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분쟁이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로서 통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딜 이슈인 것기도 하고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이북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크고 국제학과에 들어오면서 더 관심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땅굴 체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그것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되게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도 참여했던 사람들도 함께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년 캠프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판문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청소년 DMZ 답사라고 그때 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판문점 방문을 한다고 이제 그 열심히 이제 통일 논술을 써가지고 전국에서 뽑혀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때 가서 보고 많이 느껴가지고 통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뭐 해조선이다, 뭐 청년 뭐 지옥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과연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그 비전이 있을까 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통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돌파구가 우리나라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통일 문제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제 기초 자료들을 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체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참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의 현실적 위치에서 이뤄내고 싶은 통일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냈는데요. 지적학도인 김수현 씨는 지적 측량 전문가로서 통일 한반도를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공간정보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창시절에 개성공단 지적확정 측량을 수행하셨던 저희 은사님인 조병현 박사님의 이제 추천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통일시대를 개척하는 지적학도와 대한국인의 사명을 누차 제가 강조를 하셔서 이런 행사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여했는데요. 곡물 가공품 제조업을 하면서 통일 관련 사업도 함께하고 있는 이한도 씨입니다.
그 북한 출신 분들하고 좀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 그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통일이나 북한 인권이나 이런 관련해서 교육을 한 10번 정도 교육 과정을 참가했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통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느끼고 예, 서로 준비해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도희윤 청년위원장은 이번 캠프에 함께하면서 최근에 북한 변화 실태에 대한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그런 DMZ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탐방을 많이 해봤지만은 또 우리 젊은 대학생 청년들과 같이 가서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고문한다는 것은 저한테 아주 귀한 기회고 경험이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뭐 땅굴이라든지 기타 우리 그쪽 현장들은 다 긴장되는 어떤 그 군사의 어떤 안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지역인 이만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매 시간마다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이러면은 자신의 살아가는데 또는 통일을 고민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6 젊은 통일 아카데미는 지난 1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됐는데요. 안보 현장을 돌아보면서 통일에 필요한 요소와 통일 이후 자신이 할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통일 이후에 할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는 앞으로도 통일 관련 활동들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의 김원국 협의회장입니다.
앞으로 이번 다녀오면은 10월 7일 날 시민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금년에 광복 7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금년 광복 71주년에 주음한 그 안보 강연에 이런 거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도 오고
1박 2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북부지방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조금 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 최저 16도, 최고 18도입니다. 남포 최저 16도,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신의주와 수풍, 구성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중강과 강계, 희천은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낮 12시부터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17도, 최고 20도입니다. 개성 최저 15도, 최고 20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모두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 내내 흐리겠습니다. 함은 최저 14도, 최고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청진 12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서해 모두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낮 12시부터는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 바다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2m, 먼 바다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매튜가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고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3등급으로 약해진 매튜가 최대 풍속 195km의 강풍을 동반하고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플로리다 북동부 해안 지역 일부를 강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의 위력이 약해졌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플로리다 주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걸쳐 300mm 이상의 비가 올 수 있고 그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연방재난관리청장을 만난 뒤 허리케인이 여전히 위험하고 해수면을 상승시켜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IT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800명 이상이라고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미얀마에 가했던 경제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바라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얀마가 억압적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정치범 석방을 포함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 그리고 2015년 선거 결과와 여타 개선된 점들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정당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미국 연방재무부도 7일 미얀마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마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국가 미얀마는 수십 년간에 걸친 군부 통치를 끝내고 지난 5년 동안 민주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외교부 장관을 만났을 때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세회 피처에 숨겨져 있는 돈이 최대 25조 달러에 달한다고 유엔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전문가 그룹은 6일 성명을 내고 이런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한 전문가 그룹은 유엔의 대외 채무와 인권을 담당하는 독립 전문가 1명과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2명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부유한 투자자들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7조 달러에서 많게는 25조 달러에 달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놓치고 있는 세금 수입이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파나마와 중미나라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 나라들이 낮은 세금을 제시하며 부유한 개인과 회사의 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길에 오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7일 일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의에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 채택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현 제재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막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며 미국은 결의 채택의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8일 한국으로 이동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마련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통과시켰던 이 법안에 7일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 법안은 정식 법이 됐습니다. 이 법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벽을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에 새로 들어설 추모벽에는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들의 이름을 새길 예정입니다. 이번 법은 특히 추모벽 건립에 정부 돈을 쓰지 않고 민간 기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월 24일 그리고 상원은 9월 14일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킨 바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일자리 15만 6천 개가 추가됐다고 미국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실업률은 소폭 증가해 5%를 기록했습니다. 9월 일자리 증가 수는 올해보다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시간당 임금은 작년보다 2.6%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실업자 수를 79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밖에 전일 근무를 원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만 얻은 사람은 590만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줄어든 새 일자리 증가량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